자, 마지막 주제는 자, 내일 제목부터 좀 조정인가? 아닌가? 가 이번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정이니? 아니면 조정 아니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입니까? 조정이 아닙니까? 조정입니까? 기회입니까? 지금 코스피가 4226을 찍고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빠질 때도 거의 100포인트씩 빠져갖고 변동성 끝내주는데 현재 3953입니다. 요 빨간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20일 이평을 딱 밟고 있어요. 조정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기회입니까? 조정입니까? 야, 제가 이거 여의도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봤거든요. 한 10명한테 물어봤는데 답이 10개가 나왔어요. 각자 다 달라.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팔고 쉬고 있는 분들, 나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조정 빨리 와라 라는 분들은 하나같이 입에 거품을 울고 조정을 얘기하시고요. 아직 더 먹고 싶은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기회지 지금 말이야 라고 대부분 얘기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20일 2평 아래로 떨어져서 4200이니까 10% 3800대가 이제 깨지면, 여기에 이제 뛰면 그건 누가 봐도 조정이잖아요. 여기에 오면 누가 봐도 조정인데, 요거는 이렇게 정의합시다. 건강한 조정. 그쵸? 건강하게 앞으로 폴짝폴짝하는 건강한 조정. 조정이지만 건강하다. 헬시 조정으로 일단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아마 코스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재밌어. 거의 롤러코스터야. 심장에 무리가 가는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볼 때마다 심장에 무리가 가. 이번 주 진짜. 일단 요 빨간색 밝은 승거, 이게 11월 3일입니다. 플러스 2.78%, 4226. 이때만 해도 두려울 게 없죠. 이게 뭡니까? 이 장대양봉. 앞으로 뻗어나갈 일만 남았죠. 두려울 게 없었는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2.37%. 그때도 괜찮았죠. 오른 게 내려왔을 뿐이니까 나는 괜찮다. 근데 그때부터 11월 5일 이때가 잘못하면 이제 검은 수요일이 될 수 있었는데 저가가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6%. 이날은 주무시는 게 나을 뻔했어요. 중간에 장을 보신 분들은 쓰러지실 수 있습니다. 손절이 안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밀렸는데 마이너스 6%를 찍었어요. 그 다음날에도 플러스 3%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보였고요. 엊그제 장도 금요일 장도 마이너스 3.46까지 내려갔다가 또 호로록 말고 올라오면서 기가 막히게 이런 십자성을 긋고 끝났죠. 야, 정말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던 한 주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뭐 도파민 뿜뿜했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수요일, 검은 수요일, 그 당시에 저가가 마이너스 254포인트였습니다. 요날. 여기. 마이너스 6.16%. 어머 세상 망한 줄 알았어, 저다. 야! 안 본 분이 승자입니다. 안 본 분. 종가 본 분이 승자예요. 아니면 손 나갔지. 저 손절 안 나갈 수 있나? 마이너스 6%. 세상에 무너지는 줄 알고, 야, 진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말아 올리더라고요. 힘은 장난 아닌데, 마이너스 254포인트. 정말 믿기지 않는 추락을 보였다가 감아 올렸던 게 수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주는 어떤 사람이 승자였냐? 간단합니다. 오전에 팔고 오후에 산 사람이 승자였어요. 왜냐면은 오전에 사나이 테스트를 하거든요. 공마! 하면서 밀어. 11월 5일입니다. 5일, 6일, 7일. 그 다음에 말아 올려요. 그 다음날도 오전에 밀어. 테스트 한번 하죠? 굳건히 버티면 말아 올려요. 그 다음날에도 역시 한번 밀어요. 테스트 한번 하죠? 버티면 올려요. 자, 그래서 오전에 팔고 오후에 사면은 왜냐면 지금이 이게 강세장이란 뜻이죠. 막판에 말아 올린다는 거는 강세장에 대한 우리의 아직 희망, 믿음, 설레임, 도파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자가 좀 들어온다는 소리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랬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외국인을 보면 11월 달 이후에, 11월 달에 아까 이렇게 꺾이는 게 11월이잖아요. 4200 찍고. 11월 달 이후에 외국인은 순매도가 7조가 찍혔습니다. 여기 있죠. 7조 2872요. 개인은 순매수가 7조가 찍혔어요. 이거 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아, 좋습니다. 어디 지금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7조를 팔았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7조 5천억으로 감아 말아 올리면서 지금 이렇게 대롱대롱 떠있죠. 기관은 관심이 없어요. 이 기관놈들은 좀 도와주지 감에 관심이 없고,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는 게 요 11월 3일부터 여기 7조 대 7조가 지금 딱 붙어있고요. 물론 하반기 전체로 치면 아직도 하반기 전체로 저 3천 중반부터 올라왔던 것까지 치면 거의 1000포인트가 올라왔죠. 외국인은 13조 원 매수, 21조 원 매수해서 7조 원 팔은 줄었고요. 개인은 25조까지 차익 실현하다가 코스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흔들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개인이 분연히 일어나서 지금 거의 9조를 샀습니다. 역시 9조를 사서 잘 나갈 때는 팔았지만 어려워지니 분연히 일어나서 지금 이제 시장을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코스피를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반도체 종목들이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얼마입니까? 97,500원. 10만 산성에서 지금 대전투를 펼치고 있어요. 이 대전투에서 아마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SK 하이닉스는 60만원 협곡을 지금 사수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60만 전투, 10만 전투. 이 두 종목들의 향방이 지금 가장 궁금해지는데 일단 역시 외국인들의 향방을 좀 보면 놀랍게도 11월 이후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별로 안 팔았습니다. 한 1조 5천억밖에 안 팔았어요. 물론 개인이 한 1조 5천억 받았죠. 10월 전체로 치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5조를 샀어요. 개인이 오히려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쭉 올라갈 때. 한마디로 삼성전자 여기 쭉 끌고 올라갔죠. 자, 근데 SK 하이닉스를 보면 놀랍게도 개인이 6조를 샀고요. 외국인들이 8조를 팔았어요. 10월 이후에 삼성전자가 반대죠. 11월 이후를 보면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를 4조를 던졌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개인이 2조 8천억을 받았고 기관이 1조 3천억을 받았어요.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던진 4조 3천억이 11월 이후에 얼마나 큰 거냐면 11월 이후에 외국인 순매도가 7조인데 하이닉스가 대충 3조 7천억입니다. 거의 50%의 외국인 순매도가 하이닉스 쪽에 몰렸죠.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를 던지는 거냐?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딱 보니까 외국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파는 제 개인 생각인데 롱숏 전략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ETF나 이런 데로 많이 들어오는 돈들이 주로 삼성전자를 담고 불안하니까 비슷한 종목을 팔았는데 파란 그걸 이제 하이닉스 팔아서 그냥 롱숏 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고 있고 물론 뭐 이제 외국인 손절이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는 분들 많죠. 이걸 이 포지션이 손절이 나오면 이걸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팔아야 되는데 오 뭐 이거 기대하는 분들도 꽤 되시죠. 자 그래서 왜 외국인들이 저런 전략을 쓰냐 봤더니 SK 하이닉스의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율이 현재 73%까지 올라왔습니다.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300조 시절에 SK 하이닉스가 120조였어요. 삼성전자의 4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579조, 한 580조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400조를 넘었어요. 시가총액 차이가 이제 157조밖에 안 납니다.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에 무려 73%까지 올라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보거나 또는 2%가 돌아올 걸 생각한 사람들이 제대로 롱숏을 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이것도 있죠. SK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거래소가 SK 하이닉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처음 보네. 지난주. 우리나라 2위 종목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예고했어요. 투자 경고는 뭐냐? 1년 전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하고 200%. 우리나라 2위 종목입니다. 200%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높을 때 누굽니까? 상위 10개 계좌? 솔직히 자수하십시오. 상위 10개 계좌 누군지 모르겠는데 상위 10개 계좌가 뭐 엄청 샀던지 엄청 팔았던지 하여튼 관여율이 높아. 자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됐다는 거죠. 이 투자 경고 종목이 아직 된 건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지금 예고만 한 상태니까 만약에 투자 경고 종목이 되면 신용거래 제한될 수 있고요. 증거금리율 상향될 수 있고 거래정지 이런 게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된 거 아니니까.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SK증권은 얼마 전에 레포트를 냈는데요. 뭐라고 냈냐면 삼성전자 목표가 17만원 탑픽. SK하이닉스 목표가 100만원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어유 아주 훌륭한 레포트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 레포트 이렇게 썼어요. 슈퍼사이클 바이 올. 와 다 사란 거죠. 슈퍼사이클 바이 올. 삼성전자 17만원 SK하이닉스 100만원 좋습니다. 레포트 내용은 그런 거예요. 메모리 기업 가치평가를 PBR, 장치 사업이기 때문에 북밸류로 많이 했는데 장치 사업은 장치가 얼마나 늘어나냐 이걸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번돈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메모리 기업은 장치 산업이 아니라 더 비싼 명품 사업으로 가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사업으로 가고 있으니까 번돈으로 하자. PER로 보자. 뭐 엔비디아도 PER로 보고 다 PER로 보는데 굳이 반도체만 PBR로 볼 필요 있나? 해서 계산해봤더니 삼성전자 17만원 SK하이닉스 100만원 자 좋습니다. 슈퍼사이클 바이올이라는 거고요. 참고로 그 시카친구들이 있던 모 직원도 삼성전자 17만원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어봤더니 가족이 다 들어가서라고 답을 했는데 본인의 개인 사생활을 목표가로 만드는 이 아름다운 모습. 아, 참 아름답게 그지없죠? 한때 이분이 코스피 4천을 맞췄다고 얘기하는데. 아,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17만원을 지금 슈카 친구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편이고요. 또 KB증권도 얼마 전에 레포트 하나 냈는데 그 레포트는 코스피 장기 목표를 몇으로 냈냐? 이것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7,500을 제시했습니다. 역시 KB야. 역시. AI 확장은 버블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있는 단어입니다. 확장 사이클 시작에 불과해 닷컴 버블 비교 논란은 비현실적이다. 들어가라는 거죠. 집에 가라는 거고요. 2026년 코스피 타깃 5,000포인트. 장기 강세장 시나리오 7,500포인트를 제시했다. 물론 장기 목표니까 뭐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짧게 오길 바랍니다. 짧게. 아 좋습니다. 그 오랜만에 아주 마음에 드는 레포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참 날카롭게 정말 그 냉철하고 날카롭게 그 분석한 레포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7,500 아주 마음에 드는 숫자고요. 참고로 그 미국 지수를 보면 코스피하고 비슷한데 왜냐하면 미국도 결국 AI 랠리니까 이 반도체나 AI 빅테크들의 움직임과 지수가 연동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이 꼬리 달린 거 보이시죠? 금요일날. 얘네도 엄청 밀렸다가 막판에 들어올려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조정 기회 헷갈리거든. 조정이니 기회니 기회라고 생각하면 들어올리는 거고 버블하는 분들은 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뭐 조정이냐 기회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버블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체가 있는 시작점에 불과한지 알아보는 이벤트가 있었죠. 뭡니까? 당연히 AI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되죠. 실제로 실적이 얼마나 찍혔냐. 돈을 왕창 쓴다며? 그럼 돈 잘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잘 벌었냐에 대한 3분기 실적 발표가 지난 10월 초부터 쭉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M7이라고 불리는 뭐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쭉 발표를 했죠. 어떻게 나왔냐. 자,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은 특정 기업이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오직 AI가 어떻게 됐냐, AI 투자를 얼마나 할 거냐, AI로 돈을 얼마나 벌었냐,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이번 실적 발표의 이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을 넣었거든요. 대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가 너무 뭐 5년 뒤 10년 뒤에 대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누가 투자해? 과연 지금 대가가 충분히 나오고 있냐? 자,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구글 들어오세요. 자, 실적 발표 한번 읊어보시죠. 저희 알파벳은 자사의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3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클라우드를 팔기 때문이죠. 저희도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팝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34% 확대되면서 15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를 넘겼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 좋아요. 뭐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파셨습니까? 응, 통과. 최근 3개월 80% 상승했고요. 최근 한 달에 14%를 상승하면서 구글과 알파벳의 실적은 아주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팀, 자, 아마존 들어오세요. 자, 아마존. 네. 저희 아마존은 역시 클라우드를 하죠. 견고한 클라우드 성장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요. 저희 최고 경영자께서는 쇼핑 챗봇. 자, 요게 아마 연간 매출을 100억 달러 더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I 관련 사업에서 아마 새로운 매출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기하자마자 AI로 새로운 매출이 창출되어 통과 바로 10% 상승. 금요일 주가가 10%. 대신에 자본 지출 돈은 좀 더 쓸 겁니다. AI 투자 돈을 더 써도 새로운 매출을 할 수 있다며요. 그럼 통과죠. 바로 10%를 올리면서 자, 아마존도 통과를 했고요. 다만 아마존은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AI 쇼핑봇으로 AI 쇼핑 챗봇을 만들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려고 하는데 아주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그 다른 기업들 말이야. AI 기업 퍼플렉시티가 본인들이 AI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아마존에서 주문을 하는 에이전트 AI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퍼플렉시티가 만들어왔고 그 아마존에서 주문을 넣는 게 이거 안 되는 거죠. AI 쇼핑 챗봇은 아마존이 할 거니까 다른 기업들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마존 플랫폼에 다른 기업의 AI가 들어와서 주문을 내도 되냐. 아마존은 맡겠다는 거고요. 맡겠다는 거거나 또는 그걸 인간의 검색으로 위장하지 말고 나는 AI야 라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도 AI를 대응을 할 테니까 마치 슈카처럼 슈카 AI가 들어와서 주문을 내는데 이건 AI란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내 플랫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다. 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다른 기업의 플랫폼에 타 AI가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되는가? 소비자는 AI 비서를 선택할 권리가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쿠팡에 주문할 때 뭐 네이버 AI를 써서 쿠팡을 주문하는, 카카오 AI를 써서 쿠팡에 주문하는 걸 쿠팡이 받아줘야 되나? 아니면 쿠팡 입장에서는 쿠팡 AI만 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플랫폼은 개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타 AI에 오픈돼야 하냐? 지금 요걸로 또 싸우고 있는 게 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실적 발표 기간이니까요. 나중에 얘기하고요. 실적 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들어오세요. 애플 발표해보세요. 저희 애플은 분기 매출 1025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AI 어떻게 했습니까? AI. 아, 저희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하긴 하는데 크게 뭐 그건 없고요. 하지만 사상 최대의 실적이에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폰 그 혁신 없다던데, 혁신. 아, 그거요? 혁신은 없었을지 몰라도 매출은 있었습니다. 다음 분기에도 10에서 12% 매출 성장 예상되는데요. 정말 미친 듯이 팔리고 있어요. 바로 애널리스트들의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 실적을 보여주면서, 뭐 AI를 안 해도 저 정도 실적이면은 뭐, 그래, 뭐, 마음대로 뭐,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AI에 뭐 그렇게 큰 투자가 없지만, 어쨌건 기존 방식으로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다면은, 뭐 현재는 뭐 6개월 상승률 35%, 최근 한 달 4%, 폭발적으로는 못 오르지만 뭐 돈 잘 번다고 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M7 메타 들어오세요. 메타. 자, 메타 발표해보세요. 메타, 저희는 클라우딩 컴퓨팅을 안 하고요. 그건 뭘? 광고 타겟팅 AI 관련 개선. AI 광고로 조금 더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보게. AI 뭐 없어요? 그 말고 클라우드 없습니까? 없는. AI로 매출 아직 뭐 만들고 있는 안경. 바로 그날 아래 13%가 빠졌고요.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소리? 실적 발표란 말이야. 돈을 썼으면 돈을 번다는 얘기를 하고, 제대로 된 거야. 아직도 그 똑같은 광고 팔면서 AI 투자만 팍팍하고 말이야. 그 언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언제? 뭐 다 곧딱 나와야지. 뭐 2년, 3년. 그 뭐 안경 그거 언제 나오겠어요? 무슨 뭐 글라스인지 뭔지. 그 말이야, 그거. 언제까지 AI 뭐 투자만 하고 실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박살났죠. 마치고. 하지만 이제 실적이 나오면, 관련 매출이 나오면, 아직 관련 매출이 안 나와서 그런데, 선투자죠, 선투자? 미래에 대한 선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메타와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엔비디아죠.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엔비디아 5조 달러 찍는다 그러더니, 왜 조정받고 있습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 여기는 또 약간 조정 이유가 달라요. 여기는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11월 2일 트럼프는 엔비디아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엔비디아의 가장 발전된 칩은 미국에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블랙홀 칩은 다른 국가에 줄 수 없다. 지금 엔비디아는 성능이 좀 낮은 저성능 블랙홀 칩을 만들어놨어요. 중국 시장을 노린. 가장 고성능은 어차피 못 팔게 할 테니까 성능을 좀 낮췄어. 그런 다음에 이 칩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팔아도 된다 라고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미국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칩을 보유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블랙홀 칩, 가장 좋은 칩을 갖고 가면 그들이 AI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이겨야 되니까 이거 중국에 팔 수 없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진보된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깐부치킨 먹고 돌아가신 젠순왕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FT하고 인터뷰했을 텐데, 이대로 가면 중국이 AI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속 좁게 가면 중국이 이길 거야. 왜냐? 이미 미국 AI 모델은 별로 중국보다 앞선 게 없어. 아주 조금 앞섰어. 아주 조금. 그랬는데 이렇게 속 좁게? 미국 정부는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서 전 세계가 미국 기술, 엔비디아에 의존하게 만들어야지. 문 닫고 있어봐야 걔네가 스스로 개발을 해요. 그러면 중국이 결국 AI 경쟁에서 이길 문을 열어야 걔들이 우리를 따라하고 계속 팔로워가 되지. 아니면 걔네가 앞서간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방 세계는 지금 딱 주가를 보니까 냉소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 아주 화려하고 찬란한 AI 시대가 앞에 있는데 뭐 버블이라는지 뭐 돈을 지금 벌어요?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어떡하겠어요? 하면서 막 주가 내려가고 뭐 기회이니 조정이니 뭐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냉소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우리는 뭐가 많이 필요하다? 더 많은 낙관론이 필요하다. 더 많이 투자하고 AI의 밝은 미래에 더 시야를 넓게 보고 버드뷰로 봐야지 말이야. 조금만 그 낮은 뷰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은 규제로 점철되어 있고 규제도 풀어. AI 이것저것 다 해결되지. 뭐 개인정보에서 한다고 뭐에서 한다고 뭐에서 한다고. 중국 봐봐. 망나차다. 얼굴도 망나차인데. 자 그렇게 해야 또 중국은 막대한 정부 지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부 지원은 커녕 수출하겠다고 막고 있어. 이거 되겠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AI 경쟁에서 중국이 앞서갈 것이다 라고 청바지 곡괭이 만드는 회사가 금광을 찾는 시대 얘기하는 거죠. 더 많은 금광을 찾아서 말이야 팍팍 파야지 라고 지금 팍팍 파는데 자꾸 뭐 상수원 오염된다고 금광 곱하게 하고 어? 소음 난다고 금광 곱하게 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더 많은 구멍을 뚫어서 어딘가 금광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뚫게야지 라고 우리 깐부께서 일가를 알려주셨고요. 굉장히 강한 어조였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급하게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스당 CEO는 중국은 AI 기술에서 약간의 차로 뒤쳐져 있다고 했고요. 미국이 이기길 너무 원해. 이기길 원하기 때문에 전 세계 개발자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미국이 아마 이기지 않을까. 개발자 확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쭉 보셨지만 대부분의 빅테크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발표했어요. 투자를 굉장히 늘렸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분기 성장률이 27%, 시장 예상은 15% 분기 성장이었는데 와 이게 말이 안 되죠? 굉장히 높게 찍었습니다. 7개 중 6개 기업이. 메타도 실적은 좋았어요.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고 발표해서 그렇지.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돈 버는 건 좋았어. 야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됐죠? 됐는데 7개 중 6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한 개가 이 실적을 미달을 했는데 뭐가 미달했냐? M7 중에서 단 하나의 기업만이 매출은 아닌데 이익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단 하나의 기업. 뭐 T5 기업인데요. 3분기 매출은 281억 대 예상을 상회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좀 하회했거든요. 그래서 7개 중에 좀 유일하게 좀 안 좋아서 야 실적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테슬라 주주총회에 실적 관련 얘기가 나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지만 놀랍게도 이번 테슬라 주주총회 최대 이슈는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돈을 얼마에 버는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번 주주총회 한해서는. 그럼 이번 테슬라 주주총회 최대 이슈는 뭐냐? 로봇이냐? 로봇이기도 하죠. 최대 이슈는 바로 1조 달러 규모의 머스크의 주식 보상한 투표가 최대 이슈였습니다. 아, 1조 달러. 좀 환율이 우리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머스크한테 1450조 원을 인센티브로 줘도 되냐?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 스톡옵션이니까. 전례 없는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냐? 이날 투표랍니다. 주주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는 어떤 CEO한테 1조 달러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1조 원을 인센티브로 줘도 되냐? 그런 주장을 했다가 잘못하면 광화문 사거리에서 그거 너가 1조를 받아도 되는 거야? 라고 아주 난리가 날 텐데 저긴 1조 달러입니다. 1450조 원을 인센티브로 줘도 되냐? 일단 테슬라 이사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줘도 된다. 물론 테슬라 이사회는 이제 머스크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저 왼쪽에 있는 게 마일스톤입니다. 1조 달러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하나씩 나눠준다. 근데 이걸 다 달성하려면 거의 테슬라가 화성 탐사를 성공하는 수준으로 엄청난 일을 해야 이걸 끝까지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주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돼. 이런 엄청난 혁신을 했을 때만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라고 테슬라 이사회가 얘기를 했죠. 맨 마지막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그래요. 맨 마지막까지 가려면 어려운데 그러면 앞에 있는 몇 개는 쉽게 가는 겁니까? 앞에 몇 개라면 안 돼요. 82억 달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0조야 10조. 요거 해도 10조고 요거 하면 뭐 30-40조고 요거 하면 50조고 뭐 그런 식이거든요. 앞에 있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로이터가 분석을 했는데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쉬운 목표 몇 개만 달성해도 70조 500억 달러. 쉬운 목표는 뭐냐? 맨 앞에 있는 마일스톤을 보면 맨 앞에 있는 목표를 보면 테슬라가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하면은 머스크는 82억 달러 11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시총이 1.35조 달러예요. 그럼 1차 목표가 2조 달러라는 겁니다. 약 50% 오르면 돼요. 한 10년 내 50% 오르면 됩니다. 그럼 매년 5%만 올라도 달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올해 말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장기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10년인가 그럴 거예요. 10년 내 이 1차 타겟이 48% 그 정도 오르면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앞으로 몇 년 안에 50%가 오를 수 있냐 없냐? 1.35조 달러인데 만약에 오른다면 82억 달러, 11조 원의 규모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 중간에 보면 뭐 차량 판매 대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테슬라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되면 이건 당연히 되겠죠. 연평균 120만 대에 뭐 팔면 된다는데 2천만 대인데 10년 2천만 대 지금 파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된다고 보고 이거 목표가 너무 이 끝에 보면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요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달성을 하면 하위 목표 두 개죠. 얼마를 받냐? 가장 쉬운 목표 두 개를 달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260억 달러 37조입니다. 연봉입니다. 투자로 번 게 아니라 주식 상승분이 아니라 연봉이에요. 연봉. 그러니까 뭐 스톡옵션으로 받는 거죠. 37조는 마크 저커버그, 레리 엘리슨, 오라클 CEO, 팀 쿠, 젠슨 황을 포함한 최고 연봉 상위 8명 CEO의 평생 연봉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 이게 맞나요? 1위에서부터 머스크 빼고 2위, 3위, 4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까지 8명을 다 더해도 260억 달러보다 적어. 가장 쉬운 목표, 가장 아래에 있는 거 두 개만 달성을 해도 그러면 이걸 조금 시각적으로 표현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표가 좀 어렵죠? 지금 요게 테슬라 주가예요.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쉬운 난이도가 10년에 걸쳐서 한 50% 오르는 2조 달러입니다. 1.5배. 가장 어려운 게 8.5 트릴리언 달러니까 이게 6배입니다. 여기 어딘가를 달성할 때마다 12개로 나뉘어 있어요. 마일스톤이 목표가. 어딘가를 달성할 때마다 돈을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주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목표는 비교적 뭐 어렵진 않으니까 해석하기 따라 다르니까 요거 주가 찍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식을 이제 준다는 건데 보면은 아 이거 얼마씩 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유튜브는 요구하는 사람이니까 1차 목표 1.5배를 달성하면 12조를 줍니다. 11조, 12조 그래요. 환율에 따라 좀 달라요. 대충 이거 반올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목표를 달성하면 27조입니다. 3차 목표를 달성하면 44조예요. 5차 목표를 달성하면 53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누적이잖아요 이거. 쭉 하면 한 5차 달성하면 200조 받아요. 여기까지 가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겁니다. 200조면 1, 2등 할 거예요. 6차를 가면 300조고요. 7차를 가면 400조고요. 8차를 가면 500조고요. 9차를 가면 600조고요. 여기까지 가면은 1282조, 1400조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은 하나 목표 달성할 때마다 130조씩 법니다. 140조, 여기는 200조 벌죠. 목표가 달성을 하면. 그러니까 11차 목표에서 12차 목표를 달성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267조. 지금 세계 1위 부자의 재산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안이에요. 요런 안. 여기까지 가려면 물론 뭐 화성을 갈 정도의 난이도가 있다고 하니까 쉽지 않겠지만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진짜 쉽지 않겠죠. 근데 여기 어디만 찍어도 대충 뭐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패키지 이전에도 누적 연봉에서 이번 패키지 말고 지금까지 받은 누적 연봉을 다 더해보면 압도적인 1위 CEO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240억 달러를 받았어요. 대충 30조 정도 되죠. 저커버그, 엘리슨, 뭐 슈워츠먼, 카프 2에서 5위까지 다 합쳐도 지금도 머스크가 많나요?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는 CEO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으로 주건 돈으로 주건. 그랬더니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돈 때문이 아니다. 이번 패키지는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럼 그걸 왜 합니까? 앞으로 테슬라는 수백만 대, 수천만 대의 로봇을 생산해서 전 지구 사람들에게 팔고 뿔 거죠? 테슬라 봇이 지구를 지배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이 될 텐데 그때 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행사될 수 있을지 내가 계속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정도 되면 내 지분이 너무 낮아. 십몇 퍼센트밖에 안 돼. 이 정도로는 이 프로젝트가 꾸준하게 유지될 거라고 자신할 수 없죠. 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표, 테슬라의 목표를 꾸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나에게 충분한 지분을 유지시켜줘야 테슬라가 훌륭하게 쭉쭉쭉쭉쭉 성공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바라고 지분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오직 영향력, 지배력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일단 세계 양대 자문 의견사로 불리는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보상 규모가 과도하다고 얘기하면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에게 반대 투표를 권고했습니다. 너무 많다, 야, 씨, 말도 안 되지. 그게 말이 되냐, 뭐, 천조 넘게 주는 게.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반대 투표를 권고했고요. 이게 일거권 자문사들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문사들인데, 테슬라 6대 주주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번 연봉 합의안에 반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 1%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1.1%. 자, 그러면, 뭐, 이런 데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있습니다. 물론 노르웨이 국库펀드보다는 테슬라 지분율이 낮아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과연 찬성을 했을까 반대를 했을까? 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다. 0.18%. 우린 뭐 축구 올라가면 하여튼 뭐 축구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 뭐 빨리 먹고 빨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테슬라 보상안에 대해서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총회 끝에 머스크 성과 보상안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테슬라는 개인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통과됐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약 75%의 찬성으로 통과됐어요. 머스크의 성과 보상안 잘만 하면은 뭐 1조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모든 걸 달성하면은 그 뭐 천조가 넘는 성과 보상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죠. 자,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발표 순간입니다.
Then finally, on the 2025 CEO Performance Award to our founder and CEO Elon Musk, with over 75% voting in favor, approved.
Approved. 자, 이렇게 통과가 됐고요. 그래갖고 통과됐으니까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나와야죠. 나와서 춤을 추셨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은 75%의 지지를 받아 승인되었고 머스크는 춤추는 로봇과 함께 텍사스 오스틴 회사 공장에서 열린 회사 연례 무대 회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머스크의 댄싱쇼. 신났죠? 아들 천조지면 저도 축구 쳐줄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오른쪽에 로봇도 있어요. 로봇도 신났죠? 이렇게 하고 아.
And those bots are just dancing. There are no wires. Those are actual robots.
자, 뭐 이런 모습. 참고로 저 같아도 춥니다. 저 같아도 저거 통과되면 춤출 것 같아요. 아, 난 저런 거 없나? 저 같아도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20만원부터 뭐 성과급 1조, 30만원 되면 성과급 5조, 40만원 되면 성과급 10조, 50만원 되면 성과급 60조 뭐 이러면 춤추지! 바로 춤출 텐데, 바로 1400조원 기념 축하 댄싱 파티 한번 열어주셨고요. 아까 보셨지만 요렇게 이렇게 춤추고 둠칫둠칫 하는 모습 같이 보셨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때 춤을 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우리의 10년 목표는 이미 정해졌다. 10년 동안 2천만 대의 차량을 공급하고 100만 대의 로봇 택시를 운영하고 100만 대의 로봇을 판매하고 최대 4천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다. 인공지능 회사다. 우리가 시작하려는 것은 단순히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장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책이다. 책의 장이 바뀌는 게 아니야. 1장에서 2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책 자체를 새로 쓴다. 지금까지 자동차 제조업체를 생각했던 그런 아니란 생각은 버려라. 우리는 인공지능 회사다.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로봇. 사람들은 종종 빈곤 퇴치, 모든 사람에 대한 놀라운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실 이걸 이루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옵티머스 로봇이 그걸 이룰 것이다. 앞으로 테슬라의 중점을 자동차가 아니라 이 로봇으로 갈 것 같은 인상을 많이 줬는데 로봇에 아마 투자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주주총회는 졸음축제 같지만 우리 주주총회는 너무나 짜릿하다. 이거 보세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조만장자죠. 진짜 조만장자입니다. 아니 천조잖아. 조만장자지. 야, 좀만 잘하면 경만장자도 되겠다. 이거 정말 조만장자가 탄생하는 인류 역사상 다시 없는 조만장자 만약에 다 달성을 한다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도 200조, 300조 그런데 보상안으로 천조를 받는다면 조만장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M7의 실적 발표를 다 보여드렸는데요. 자, 마지막 M7 말고 하나의 기업만 더 보여드리면 일론 머스크의 라이벌이라고 얘기하는 오픈 AI도 상장을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위한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오픈 AI 임원이 IPO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지금의 IPO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회사를 꾸준히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IPO라는 굴레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돈은 뭘로 투자합니까? 그건 정부가 줘야지. 연방정부가 향후 데이터센터 거래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IPO로 돈을 갖고 오면 자꾸 투자자들이 감내나라 배나나라 해. 그러지 말고 정부가 지원해주면은 우리가 꾸준하게 AI를 개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그랬다가 OpenAI가 이거 설마 실적이 자신 없으니까 상장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쫄았냐 이거죠. 그 얘기하면서 AI 버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OpenAI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샘 알트먼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샘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짧게 해서 쓰면 좋겠다. 이게 지금 몇 쪽입니까 이걸? 굉장히 길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나 봐요. 장문의 글로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 올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좀만 줄여보면 이겁니다. 정부 지원, 그건 우리 직원이 말을 잘못한 거다. 우리 OpenAI는 정부 보증을 받지도 지원을 원하지도 않는다. OpenAI 대마불사라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커져서 망할 수 없는 기업이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의 답은 단호하게 노우다. 그렇지 않다. OpenAI는 당연히 실패할 수 있다. 실수를 하고 고칠 수 없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회사가 될 계획이지만 당연히 실패할 수 있고요. 그럼 왜 이렇게 무리해서 투자를 합니까? 좀 더 천천히 돈을 써서 천천히 성장하면 될 텐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뭔데요? 적절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를 해야 늦지 않은 거예요. 버드뷰로 안 보니까 자꾸 무리하다 그러는데 지금 바로 그 정도를 해야 AI 미래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많이 하는 게 아니야. 꿈을 크게 가져야지. 지금이야말로 기술과 또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투자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면서 오픈의 목표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후 8년간 1조 4천억 달러. 이거 얼마입니까? 대답도 안 되네. 거의 뭐 2천조, 한 1800조 투자를 약속했고요. 올해 말까지 연간 매출 200억 달러 이상 달성. 2030년까지 5년 내에 매출 15배. 수천억 달러 규모라니까 15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약속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급한 거는 이거죠. 생각해봐라. 미국이 아니라. 야, 이게 진짜 강력한 아젠다인 것 같은데 트럼프도 그렇고 특정 국가가 강인공지능 AGI에 먼저 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중국이 만약에 강인공지능에 먼저 도달하면 세계 군사 경제 균형을 누가 가져갈까? 지금은 G1이 미국인데 G1이 바뀔 수도 있죠. 군사 경제의 최강국이 될 수 있다. 미국이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 야, 이건 참을 수 없지. 이건 참을 수 없으니까 이런 어떤 아젠다로 지금 투자를 쭉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쭉 드렸는데 아마 내일 아침에 요거 아마 화두가 될 겁니다. 조정인지 아닌지. 결론적으로 다 봤죠? 우리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봤고요. 애널리스트들의 뷰도 봤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외국인들의 스탠스도 봤어요. 따본 거잖아요. 외국인 스탠스, 애널리스트 뷰, 그리고 기업 실적, 아니면 지금 AI를 이끌고 있는 CEO의 어떤 비전. 이걸 다 들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조정인지 아닌지. 조정이냐 기회냐. 버블이냐 시작이냐. 5천이냐 3천이냐. 3천이라 갑시다. 3천도 많이 빠지는 거네. 3천까지 30% 빠지는 거잖아. 어우, 말도 안 되죠. 그 아마 거기에 대한 답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7,500.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렇게 러블리한 숫자인가 생각이 되는데 뭐 장기 목표 7,500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